Good morning. What is love?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신문의 칼럼니스트이자 사역자인 조지 크레인이 남편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그의 사무실로 들어온 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만큼 나도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싶습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크레인 박사는 기발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집에 가서 당신이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해보세요. 남편에게 그가 얼마나 당신에게 큰 의미인지 말해주세요. 그가 가진 좋은 성품에 대해서 칭찬하세요. 가능한 친절하고 사려깊고 관대하도록 특별히 애를 쓰세요. 남편을 칭찬하고 즐겁게 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마세요. 당신이 그를 사랑하는 것을 믿도록 하세요. 당신은 그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당신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남편에게 확신을 주고 나서 폭탄을 터뜨리세요. 그에게 이혼하겠다고 말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로 그가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눈에 복수심이 가득 찼던 아내는 웃으며 외쳤습니다. 훌륭해요, 훌륭해. 그가 완전히 놀라겠지요? 그리고 정말 상처를 받겠죠? 그녀는 열심히 마치 그러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두 달 동안 그 아내는 사랑, 친절, 경청, 선물, 격려, 그리고 나눔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때 크레인 박사는 그녀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이혼할 준비가 되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혼이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절대로요. 제가 정말로 제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의 행동이 그녀의 감정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두 달 동안에 그녀의 실제적인 행동이 그녀가 자신이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남편에 대한 감정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란 극도의 애착, 애정 또는 욕구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사람에 대한 깊은 보살핌과 헌신의 감정입니까? 이것은 성적인 끌림입니까? 크레인 박사가 준 예화에서 그 아내는 남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들의 사랑의 기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감정이 잠깐 동안이라는 것, 그리고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인생에서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한순간에는 행복하지만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 행복의 순간이 슬픔과 분노의 순간으로 빨리 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 대한 매력 또는 애정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감정도 분노의 감정이나 꽤 자주는 질투의 감정으로 재빨리 변하곤 합니다. 만약 사랑이 감정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을 모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을 향해서 이러한 사랑의 감정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발전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전에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감정이 아니면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몇 구절 뒤로 넘어가서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바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여기 이 세 구절들에서 사랑이 강조된 것이 보이십니까? 바로 영어 단어로 will,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우리는 몇 주 뒤에 교회에서 있을 결혼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부부가 할 결혼 서약서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도와주고 보호하며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 이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 서약의 마지막 부분은 보통 그렇게 서약할 것을 맹세합니다입니다. 이것은 맹세입니다. 바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맹세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맹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지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서약은 사랑하겠다는 맹세이며 우리의 의지에 대한 맹세입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헌신입니다. 그리고 감싸며 아낀다고 하는 선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랑의 정의를 가지고 9절의 첫 부분을 함께 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라는 헬라어로부터 번역된 것입니다. 보통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분명히 또한 하나님을 향해 인간이 반응하여 드리는 사랑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에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거짓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거짓이라는 단어는 가짜 모습 아래 숨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가식 없이 사랑하도록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을 언급하는 것이라면 왜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을 가식 없이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 말라고 로마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까지 들여다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진실된 것인지 거짓인지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사용하였던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요한복음에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입니다. 헬라어인 아가파오는 아가페라는 단어의 동사형이며 이 구절에서 세 번 나옵니다. 한 번은 과거 시제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언급하시면서 그리고 미래 시제로서 두 번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언급하면서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구절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가짜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입으로 말하는 것은 사랑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진심은 마음으로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력이나 애정을 서로에게 느껴야 하는 그러한 감정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감싸주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하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사랑이 진정하고 진실되고 또 진심어린 것이 되도록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데 헌신합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그의 권고에서 악을 미워하라고 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과 사랑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사랑을 하면 눈이 먼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고 계시거나 사랑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누군가와 깊은 사랑에 빠진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나쁜 습관이든 어떤 잘못된 것을 해왔든 이러한 것들을 사랑 때문에 못 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의 로마 교인들을 향한 악을 미워하라는 경고는 바로 사랑으로 눈이 멀지 않도록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사랑해야 하지만 서로가 짓는 죄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죄와 악한 것으로부터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찬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 죄를 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버려둬도 됩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보일지는 모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도록 요구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 안의 음행의 죄에 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죄인이 계속 신자들 가운데 머물며 계속 죄를 짓도록 놔둔 것에 대해서 질책합니다. 사실 그들은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들이 죄인들을 교회에 머물게 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죄인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합니다. 출교, 즉 교회에서 누군가를 내보내는 것은 우리는 죄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처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들이 교회 밖으로 내보내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맞다면 교회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계속해서 선에 속하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죄를 미워하십시오. 그러나 선에 속하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에 속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문맥을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바울이 선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전 두 구절의 직접적인 문맥을 보면 우리는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속하는 것, 서로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결합하다를 라는 뜻을 가진 영어 동사 cleave는 마태복음 19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에서 사용하신 이 단어와 동일합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가 결합한다는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신자들에 대한 이러한 권고와 관련하여 의미하는 것은 선한 것에 대해 굳건히 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하고 싶을 때만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는 무시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혼서약과 같은 것으로 여러분은 이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굳게 붙어있고 자유롭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며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속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로부터 출교당한 불순종한 죄인들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한 사랑에 속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로마서 12장 10절로 부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바울은 이제 다른 종류의 사랑으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바로 형제 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헬라어가 다른 사랑의 유형을 나타내기 위해 많은 다른 단어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9절에서 사용된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사랑입니다. 여기에 10절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사랑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필로스토고스로서 이것은 친절한 애정, 그런 사랑으로 번역된 단어이며 다른 단어는 필라델피아로서 우애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인 필로스토고스는 합성어입니다. 필레오라는 단어, 바로 개인적인 애착의 애정을 나타내는 단어, 즉 감정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이며 또 다른 단어인 스토게는 가족 안에서 발견되는 본능적인 애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그 반대로 갖게 되는 애정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 이것은 가족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강하고 자연스러운 애정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단어인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으로 번역된 단어이며 이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발전시켜야 할 애정이 형제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의 감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같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가지는 순수하고 정신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형제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바울의 권고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를 사랑하듯이 가족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위한 사랑은 서로를 가족으로 부를 만큼 충분히 친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를 위한 본능적인 애정을 키울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분명 이러한 애정의 감정을 발전시키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의 어떠한 관계든지 우리 쪽에서 발전시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더욱 키울 수 있습니까? 바울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여기서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사용했던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서로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님을 위해 가지는 깊은 공경과 존경이 서로에게도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님께 하듯이 서로를 존경하는 것이었다면 바울은 그냥 서로를 존경하십시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했습니다. 서로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프로에게오메이아라고 해서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우선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 자신보다 우선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가장 높은 존경과 공경으로 대하며 우리 자신을 그들보다 낮은 자리에 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로 여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더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경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우리의 애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NIV 번역에서 이 부분을 열심히 하는 것을 부족하게 하지 말라. ESV에서는 열심히 게으르지 말라. NASB에서는 부지런하는데 뒤떨어지지 말라고 번역합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맥락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인 하나님의 백성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섬김을 통해 형제자매들을 위한 애정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피곤함을 핑계로 남을 섬기지 않고 대접받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피곤할 때 쉬어야 할 때가 있지만 피로를 계속 핑계삼아 섬김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 전 저는 마라톤 선수들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단지 경주만을 위해 42km를 달리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왜 누군가가 스스로 그런 고문을 하는지 상상할 수 없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인내력에 대한 것입니다. 마라톤을 뛰는 것은 42km 멀리 떨어진 결승전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한 발을 다른 한 발 앞에 놓는 길고 몹시 고된 과제입니다. 대부분의 달리기 선수들은 결승점에 다다르기 훨씬 전부터 육체적으로 피곤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을 계속 뛰게 하는 것은 정신적인 강인함입니다. 그들이 마라톤을 완주해야 한다는 그 의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 우리가 느끼는 피로감이나 반복적인 삶이 마라톤 선수에게 요구되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발을 내딛고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달릴 수 있는 정신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시선은 바로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고정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누구를 왜 섬기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동기로 삼아 우리는 피로에서 벗어나 서로 섬김으로써 주님을 열심히 섬기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면서 우리의 눈은 우리 주 예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위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소망입니다. 바로 이 소망이 고난 중에도 참으며 인내로 모든 시험을 극복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고난이 사랑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하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고난으로 여겨집니까? 죽어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시험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작정이라도 한 사람이라면 이것이 고난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통입니다. 이 계명은 사랑하기 쉬운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말입니다. 시에스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지 신경 쓰느라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하자마자 우리는 위대한 비밀 중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 여러분은 곧 그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더욱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때 그에 대한 미움을 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의 뒷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바울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바로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서로를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시간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감은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예수님과 같이 되도록 변화시킬 것이며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수록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의 마지막 구절은 또 다른 사랑의 헬라어를 포함합니다. 바로 필로제니아라고 하는 단어로서 또 다른 합성어인데 필레오는 우리가 이전에 배운 애정을 의미하며 제노스는 이방인을 나타냅니다. 둘을 합쳐서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이방인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환대로서 번역되었으며 사실 이것은 이방인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쉽고 직접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의 환대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기록된 완전히 낯선 이방인들에게 환대를 보여준 많은 사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여행하던 세 명의 남자들을 보았을 때 마므레의 평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명의 남자들에게 절을 하였고 그들에게 자신과 함께 잠시 동안 머물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환대를 베풀 수 있도록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기 이전에 간단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는 롯 그리고 사사기 19장에서는 기브아의 노인을 통해서 더욱더 극적인 환대가 보여지는데 여기서 그들은 완전 낯선 일방인들이었던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딸들을 희생시킬 수 있도록까지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바울의 의도는 낯선 사람에게 이러한 극단적인 환대를 베풀라고 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방인들에게 대한 환대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초기 교대 시대에 그의 의도는 신자들이 여행을 다니는 복음설교자들에게 환대를 베풀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편 서비스가 없었고 바울이 그의 서신들을 교회들에 보내기 위해서는 친구들 또는 동료 설교자들을 통해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서신과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역교회가 그들에게 거처와 식량을 제공하는 환대에 의존하였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 6절에서 요한은 이러한 환대를 베푸는 가이오를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환대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요한은 가이오를 칭찬했습니다. 요한은 더 나아가서 가이오가 이 형제들이 다음 여행에 필요한 양식을 보내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아들레이드에 2014년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완전히 낯선 땅에 있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낯선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저에게 환대를 보여주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교회의 성도님들입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집과 마음을 저와 제 가족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일로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도록 계명을 주신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필로세니아의 사랑을 완전히 낯선 사람에게 보여주고 더 중요한 것은 동료 신자들에게 보여주는 것. 비록 우리가 서로 낯선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동료 신자들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신 선한 일을 계속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또한 13절에서 또 다른 환대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NASB 번역에서는 성도들의 필요에 기여하며, NIV 번역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주님의 백성들과 나누며 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러브 기프트, 바로 사랑의 선물로 부릅니다. 이것은 도움이 필요한 동료 신자에게 주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어떻게 합니까? 최근 우리는 건강 문제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부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을 돕기를 격려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에게 서로 사랑과 환대를 베풀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으로 완벽한 기회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제공함으로써 말입니다. 이것은 재정적인 선물을 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여주고 받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선물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또 다른 마음의 감동을 줍니다. 물론 이것은 재정적인 선물이 좋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환대를 하는 것은 분명히 더 개인적인 일이지만 실제적인 행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정적인 선물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그들은 우리의 기도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실제적 방법으로 도우려는 선교 여행은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갈 수 없다면 짧은 이메일 또는 왓츠앱 문자 메시지를 선교사님들에게 전달하며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예산도 선교사님들의 개인적인 그리고 사역적인 필요를 위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들에게 환대를 보이시는 방법으로 사랑의 선물을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선교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예산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보내지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선교사님들께 드리는 것을 기도로서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또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여기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 중에 몇 구절을 통해서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보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울의 사랑 안내서라고 지은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하신 바와 같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자 실제적인 사랑을 연습하도록 하는 안내서가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죄의 행위를 미워하고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사랑에 속하며 서로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보다 우선시하여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또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실질적인 환대와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네, 이러한 사랑의 실제적 행동으로 함께 사랑을 행동으로 옮깁시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열심을 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